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의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내일 모레 수요일이죠. 크리스마스 하면은 누구나 참 다 즐겁고 또한 축제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크리스마스 하면은 왠지 기쁘고 또 뭐 즐겁고 또 평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그냥 우리가 기념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들이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정확한 태어난 날짜는 기록해 놓아오지 않았습니다. 12월 25일은 단순히 그날을 그냥 정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지 정확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날을 이렇게 절기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묵상해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를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났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해서 그 탄생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참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 오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 약속이 성취됨을 많은 것으로 바로 증언하고 보여주고 계시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증인들을 보자면 누가 있을까요? 동방박사들, 그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 왕이 나신 것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어디에 가요?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시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연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선포하고는 그 천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표적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누구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대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것을 또 높여드리는 일을 하게 되죠. 또한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받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되죠. 또한 성경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7년 살고 과부가 되죠. 그런데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84세가 될 동안 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평탄케 할 자, 그 주의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누가 태어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되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잉태했을 때 6개월 뒤에 성령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잉태하는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것을 받고 누구에게 달려가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곳에 갑니다. 그때에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뭐예요? 마리아가 옴을 보고 뱃속에서 막 기뻐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증언으로 예수님의 성경대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한 그분이 오실 것을 이렇게 증인으로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곳이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입니다. 아주 특별한, 특별하게 예언되어졌고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면 얼마나 특별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분의 태어남을 보게 되면 오늘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여러분, 구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요즘에 구유하면은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들어보질 않았습니까? 구유가 뭐예요? 응? 그렇죠. 말 밥통. 그래서 말 구유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이 누여진 곳, 그 구유는 말구유일까요? 아니면 나귀의 구유일까요? 우리가 구유하면은 말구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이신 그 구유는 과연 말구유일까? 아니면 나귀의 구유일까요? 네? 우리 장목사님은 말구유래요. 거기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나는 말구유다. 아니다. 나귀의 구유다. 어? 아, 나는 나귀다. 아, 이쪽은 나귀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다. 역시 장목사님은 뭔가 힘이 있어요. 말을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구유하면은 말구유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역 특성상 이렇게 말들을 많이,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평야지대에서 특별히 말은 이 전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왕들이, 그 왕을 상징할 때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백마를 탄, 아니면 말을 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강한 군사, 또 강한 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이 말탄 모습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집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것이 있다면 말이 아니라 바로 나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말구유가 아니라 나귀의 구유가 되겠죠. 왜 그것이 맞냐면은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나귀의 구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구유에 놓인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구유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올까요? 구유에 누이셨다. 한번 찾아보세요. 언약이 몇 번이에요?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에 누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고. 그러면 구유라고 하는 누이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찾아보게 되면 세 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세 번 이상 이 거론하는 것은 완전한 약속, 그리고 완전한 것, 완전함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삼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을 세 번 정도 이렇게 거론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을까? 세 번을 표현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는 어떤 구유를 말하느냐? 바로 이 나귀의 구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장 4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안대요. 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안다는 것은 그 주인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귀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귀는 무엇을 알아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그 주인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구유는 순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유대인들은요, 구유하면은 아, 주인에게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순종한다, 주인의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전적인 순종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누일 데가 없어서 저기 나귀가 밥 먹는 밥 구유에 누입니까? 왕으로 오셨으면 좀 더 특별한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나귀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놓이신 것은 주님, 주인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무엇을 타시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유대의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왕들이 입성을 할 때는 멋있게 어떤 것을 타요? 백마 탄 왕자처럼 백마를 탄다든지 아주 뭐 그냥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타신 말은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은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무엇을? 어린 나귀 새끼 탈 것을 미리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왕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왕은 너무도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근데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그분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은 무엇을 타셨어요? 어린 나귀, 나귀의 그 새끼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이 모습을 가르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겸손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바라볼 때 높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겸손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귀의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이후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왕으로서 임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본다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 중에 바로 이 겸손의 태도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순종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해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바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창조주와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뭐하고 버려두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떤 모습을 입어요? 바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뭐 하시고? 버리시고 도리어 창조물인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나아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는 자의 자리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실 때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어떻게요? 구유에 누이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구유에 놓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고 그리고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도살장 죽으러 가는 걸 압니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저기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알죠. 동물들도요. 소들도 알고 다 압니다. 거기 가면은 죽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지만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신 바로 겸손 그리고 순종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은 이해하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결국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추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정말 그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셨던 모습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겸손해서 왕이시지만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겸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른들은요, 계산해요. 어른들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때로는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입증이 된 것인지, 이거 과학에서 말하는 것이 맞아?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무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따지고 또 따지고 계산합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시간을 뺏겨. 이건 낭비야, 내 인생에. 그리고 교회를 가면은 헌금도 해야 돼. 이것 또한 낭비야.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래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 서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대단히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낮추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낮은 우리를, 지극히 낮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낮은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과거는 종의 아들이고 노예와 노비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그냥 들어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낮은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상승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고 해야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면 언제 겸손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알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알고 우리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기 많은 여러분들 계시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어때요? 잘 되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언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냐, 첫 번째 봤더니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느끼고 깨달을 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긴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때요? 내가 이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 찬양 잘 아시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여러분,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뭐죠? 예수요,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이 낮아짐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누가 이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때 깨달았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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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인도 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는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느냐?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될 때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존재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요, 건강하고 뭔가 잘 될 때는요 정말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막 건강하고 잘 되고 막 할 때는 어때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잘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했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와서 그동안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했던 것이 딱 정지가 돼버려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야, 이 몸이 이렇게 고장나니까 내가 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했던 것도 못하고,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응? 그 힘 있고 건강할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내가 한 것 같고 다 내 거야,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몸이 고장이 나고 때로는 문제가 생겨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한 것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을 바라보니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구나. 내가 붙잡고 있고 잡았다고 취했다 하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무가치함을 느끼게 될 때 사람은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요,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죠. 젊음이 있기 때문에 뭐든 나도 다 성공할 수 있고 저거 나도 다 할 수 있고, 생각하기를 나는 어떤 존재, 나는 숨겨진 진주와 같아, 나는 다듬어지기만 하면 그 빛을 엄청나게 발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떤 것에 도전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때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야,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 한계를 부딪힐 때에 우리는 이 겸손, 낮아지게 되죠.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언제 겸손해지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때요? 막 눈을 가리고 다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바라보면은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우리가 보이는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올라가고 정말 아름다운 산과 지구의 정말 아름다운 곳들을 딱 다니면서 그 원리들을 딱 생각해 보면은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정말 이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저물어가는 노을도 한번 보세요. 해가 저물어갈 때 그 색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는 시간마다, 때마다, 날씨마다 다 달라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색상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로는 어때요?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서 경관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마다, 시마다, 때마다 보여지는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누가 돌보지도 않고 누가 거름을 주고 농약을 주고 가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절을 따라서 심고 또 거두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한 저 멀리 우주 태양계 그 넘어서 있는 수많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 수많은 우리가 세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볼 때에 우리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겸손해집니다. 먼 시대와 우주 속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먼지에 티끌, 보이지 않는 티끌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 관해서 깨달을 때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내가 올바름을 향해서 추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만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거예요. 교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내 힘으로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이 겸손한 자가 창조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그 은혜를 베푸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의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기와 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그 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란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 오늘 그분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삶들이 내 안에 더욱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으로 계산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에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평안과 위로가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바로 결국은 이 겸손한 마음은 예수님을 주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결국은 알게 됩니다. 야, 결국 내가 인생 가운데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겸손은 주님을 따르는 삶의 결단이 되고 그것은 곧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에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 왜? 그때 가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밤에 나간 거예요. 그 밤에 나가서 오징어를 잡았는지 아니면은 갈치를 잡았는지 고등어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밤에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 새벽이 되니까 이 아침이 돼서 이 강가에 대놓고 이 그물을 탁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 이 앞에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의 배 좀 잠깐 빌리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많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막 전달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전달할 때 베드로도 그 말씀을 잘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 배를 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다 끝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이제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은 그물을 던질 시간이 아닌데, 내가 밤새도록 고기자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는데 지금 던지면 고기가 없는데, 더군다나 깊은 곳에 가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배를 끌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그냥 던져봤어요. 설마 잡히겠어?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밤새워 고기 잡아봤는데 안 잡혔는데, 그러고 나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잡아당기는데 고기가 찢어, 그냥 그물이 찢어질 듯 고기가 잡힌 거예요. 혼자는 끌어올 수 없으니까 막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잡아 끌어올리니까 그냥 한 배에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와, 주님 앞에 가려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나를 떠나세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 순간 낮아지고 그 순간 겸손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나를 따라오라. 이제 내가 고기를 잡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결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베드로는 이제는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삶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겸손을 배울 때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에 무엇을 발견하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고요. 겸손함으로 또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내가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말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나이가 10대였던 아니면 60대건 아니면 내가 70대건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그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50년 충성했다고? 아니요. 60년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아니요. 5년 믿었? 아니요. 1년 믿었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때에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발견하고 오늘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겸손과 또 순종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잘하여 또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또 순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이셨고 또 이후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또 보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모습을 보이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삶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상고해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부르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히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또한 그렇게 인정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아닌 것도 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같은데 좋은 결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볼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겸손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시간 귀구려 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지금이 한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한계가 없음을 나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힘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주여 하시오니 이 시간 구하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안기시사 오늘 행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